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지공합니다. 오늘 아침 베이징의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컴퓨터 앞을 떠나 있는데도 화면 속 마우스가 혼자 움직입니다. AI가 사람 대신 웹사이트에 들어가 자료를 내려봤습니다. 이게 이번 주 중국에서 벌어진 일의 한 장면입니다. 알리바바가 6월 1일에 내놓은 3.7라는 모델이 그렇게 일합니다. 글만 읽는 AI가 아니라 화면을 보고 직접 클릭하는 AI입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시키던 단순 반복 일을 AI가 가져가는 셈입니다. 오늘은 이 변화를 모델, 로봇, 반도체, 통신, 정책, 한국 영향 순서로 짚겠습니다.
오늘 다섯 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무엇을 봐야 합니까?
값입니다. 3.7라는 입력 100만 토큰당 $0.4입니다. 토큰은 AI가 글을 잘게 쪼갠 조각인데 100만 개면 책 10권 분량입니다. 그걸 다 익혀도 500원이 안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 100권을 AI에게 검토시켜도 커피 한 잔 값 안쪽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동남아나 중동에 AI 서비스를 파는 한국 스타트업이 가격으로 맞붙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는 따로 노는 뉴스가 아니라 값싼 중국 AI가 만든 한 줄기 흐름입니다.
AI가 화면을 직접 누른다는 게 실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듭니까?
지금까지 챗봇은 답만 줬습니다. 직원이 그 답을 보고 다시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3.7은 그 클릭까지 합니다. 이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데이터를 받아 엑셀로 정리해줘 라고 말하면 화면을 누르는 일과 명령어를 치는 일을 알아서 오가며 끝냅니다. 한 번에 책 10권 분량인 100만 토큰을 읽을 수 있어서 회사의 1년치 회의록을 통째로 넣고 작년에 이 계약을 누가 승인했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사건 기록 수백 장을 한꺼번에 올려놓고 쟁점을 찾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키는 방식 자체가 바뀝니다.
딥시크가 처음으로 외부 돈을 받는다는데 왜 지금입니까?
그동안 딥시크는 창업자의 헤지펀드 돈만 썼습니다. 이번에 텐센트가 100억 위안, 배터리 회사 250억 위안, 창업자 량원펑이 직접 200억 위안을 넣습니다. 투자가 끝나면 회사 값이 520억에서 590억 달러가 됩니다. 이유는 에이전트 때문입니다. 학교 컴퓨터실로 비유하면 학생들이 채팅만 할 때는 컴퓨터 10대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편집까지 시키려면 100대가 있어야 합니다. AI가 혼자 일을 처리하려면 그만큼 컴퓨터가 더 듭니다. 그래서 자기 동만으로는 부족해 외부 자본을 부른 겁니다. 같은 흐름에서 리누 2.6은 코딩 시험에서 58.6%로 미국 모델들을 앞섰고 바이트댄스 더우바오는 사용자 3억 3천만 명을 모은 뒤 5월부터 유료 요금제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무자라면 이 모델들이 무료 체험을 끝내고 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간형 로봇을 일반 사람이 산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 주 처음 그 문이 열렸습니다. 6월 2일 우비테크가라는 이름으로 사람 크기 로봇을 닷컴에서 예약받기 시작했습니다. 남성형은 키 183에 42, 여성형은 168에 35.2입니다. 관절이 88개라서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움직입니다. 보증금 3천 위안, 우리 돈 약 58만 원을 내면 먼저 받을 수 있고 3일 만에 1200대가 예약됐습니다. 다만 한 번 충전에 2시간에서 4시간만 작동합니다. 집에서 청소기 한 번 돌리고 나면 다시 충전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값이 적당한지, 몇 시간 쓰는지, 고장나면 고쳐주는지 이 세 가지가 시장 반응을 가릅니다.
공장이나 현장 쪽은 어떻습니까?
국영전력회사 국가전망이 올해 로봇 8,500대를 68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에 삽니다. 네 발로 걷는 순찰 로봇계 5,000대,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수리하는 활선 로봇 500대가 들어갑니다. 송전탑에 사람이 올라가 감전 위험을 안고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겁니다. 전력산업에 올해 로봇 투자가 1,000억 위안을 넘길 전망인데 로봇 분야에서 처음 나온 규모입니다. 그 로봇을 가르치려고 닷컴은 주민들 머리에 카메라를 달아 빨래 개고 전자레인지 여는 동작을 천만 시간 찍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도 현장 로봇을 검토 중인데 중국이 8,500대를 한꺼번에 사면 단가가 떨어지고 그 값이 한국 입찰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청문회에 불려가는데 한국과 무슨 상관입니까?
6월 4일 워런 상원 의원이 젠슨 황에게 6월 11일 청문회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 AI 칩을 얼마나 팔았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젠슨 한도 함께 갔고 그 뒤 중국 기업의 207 판매가 풀렸습니다.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에 무기가 될 칩을 팔아도 되느냐는 질문이 청문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200칩 안에는 하이닉스와 삼성의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칩 판매가 막히면 한국 메모리 납품도 같이 막힙니다. 그래서 11일 청문회 결과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직접 챙겨야 할 일정입니다.
중국 국산 칩은 그 사이 얼마나 따라왔습니까?
빠릅니다. 화이 싱동 952가 4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값이 7만 위안, 우리 돈 약 1,350만 원으로 엔비디아 200의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중국 점유율이 한때 95%였는데 지금 55%로 떨어졌고 그 빈자리를 승등이 메우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에 중국 안에서 쓰는 AI 칩의 53.2%가 죽산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만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한바이컴은 칩 50만 개를 만들겠다지만 수율이 20%입니다. 5개 만들면 쓸 수 있는 게 한 개뿐이란 뜻입니다. 반에서 5명 중 1명만 합격하는 시험과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는 YMTC가 3AS 샘플을 내놓고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719% 늘었습니다. 한국이 사실상 둘이 나눠갔던 시장에 중국이 처음 들어온 겁니다.
통신 요금을 토큰으로 매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는 핸드폰 요금을 데이커 양으로 냅니다. 한 달에 몇 기가 썼느냐로 값이 정해집니다. 중국 3대 통신사는 3월부터 그 기준을 바꿨습니다. 데이터 대신 AI가 생각하고 답하느라 쓴 토큰의 양으로 요금을 매깁니다. 회사가 AI에게 보고서를 쓰게 하면 토큰을 많이 쓰고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는 식입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AI 노드를 6,288개 굴리는데 통신사 중에서 세계 제일 큰 규모입니다. 통신사가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수도관 역할에서 AI 서비스를 직접 하는 가게로 바뀌는 첫 큰 실험입니다.
한국 통신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네, SKT, KT, LG유플러스도 AI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통신사가 토큰 요금제를 먼저 굴려보면 그 성공과 실패가 한국이 길을 잡는 참고가 됩니다. 망쪽도 움직입니다. 중국은 5G를 더 빠르게 한 5G-를 330개 도시에서 상용으로 돌리고 있고 앞으로 5년간 기지국을 50만 개 더 깝니다. 6G는 2030년 전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합니다. 통신사와 거래하는 기업이라면 앞으로 통신계약서에 데이터 항목만이 아니라 AI 토큰 사용량 항목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봐둬야 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중국이 AI 에이전트 규칙을 먼저 만들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5월 8일 세계 부처가 함께 지능체 실시 의견을 냈습니다. 사람의 지시를 받아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에 대한 중국 첫 종합 정책입니다. 핵심은 분야마다 규제 강도를 다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돈을 다루는 금융, 사람 몸을 다루는 의료, 공공서비스는 등록하고 검사받고 문제가 생기면 리콜까지 합니다. 반대로 사무용이나 오락용은 기업이 알아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하는 것, 여기까지는 네가 해라고 허락한 범위 안에서 에이전트가 정하는 것, 에이전트가 알아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라도 최종 결정권은 사람이 갖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부장이 결제 권한을 어디까지 위임할지 정하는 일과 닮았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준게 이해합니까?
한국은 AI 에이전트만 따로 다루는 규제가 아직 없습니다. 중국은 한 발 더 나아가 공신부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외성에서 윤리심사 시범을 합니다. AI를 만드는 회사가 개발 처음부터 차별이나 사생활 문제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중국이 분류와 등급 체계를 먼저 세우면 국제 표준 논의에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한국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에 에이전트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면 채워 넣어야 합니다. 기업 법무 담당자라면 지금 쓰는 AI가 어느 자율 단계까지 일하는지부터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미국이 칩 판매를 풀었다가 다시 막는다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같은 주에 벌어졌습니다. 5월 정상회담 뒤 200판배가 일부 풀렸는데 6월 1일에 미 상무부가 곧바로 빈틈을 막았습니다. 중국 본사를 둔 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해외 법인에도 똑같이 수출 제한이 적용된다고 못 박은 겁니다. 우회로를 막은 거죠. 외교관계 협의회는 이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봤습니다. 위험하다면서 동시에 팔게 해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을 세게 하느냐 느슨하게 하느냐에 따라 200 수출이 사실상 다 막힐 수도 거의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결과를 미리 못 박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 반도체 수출은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5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243% 뛰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모으면 1,104억 달러로 전년보다 50% 늘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29.3%를 가져가는 제일 큰 시장입니다. 덕분에 대중국 무역 수지가 2025년 12월 적자에서 2026년 5월 38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징이 AI 인프라에 돈을 쏟으니 한국 메모리가 많이 팔린 결과입니다. 다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서 본 대을 양산을 진짜로 해내면 지금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은 숫자 뒤에 추격자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사무실에서 어디부터 손대야 합니까?
6가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하나, 우리 회사가 쓰는 AI 값을 영수증으로 꺼내 3.72의 입력 0.4달러와 비교하십시오. 더 비싸다면 이유를 적으십시오. 둘, 사내에서 쓰는 AI가 혼자 결정하는 범위를 사용자 결정, 허락 범위 내 결정, 자율 결정 세 칸으로 나눠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회사 회의록에 누가 무엇을 승인했는지 남기듯 AI에게 준 권한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반도체와 규제 쪽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셋, 6월 11일 엔비디아 청문회를 달력에 적고 결과다 납품에 어떻게 닿는지 따라가십시오. 넷, 국가 전망이 로봇 8,500대를 산 뒤 나올 단가를 국내 입찰가와 나란히 놓으십시오. 다섯, 5월 수출 243% 급증이 계속 가는지 그리고 양산이 어디까지 왔는지 한 화면에서 같이 보십시오. 좋은 숫자와 추격자를 따로 보면 판단이 늦습니다. 여섯, 법무 담당자라면 AI 기본법 시행령을 펴서 에이전트 자율 범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보완 의견을 적어두십시오. 이 여섯 칸을 채우는 게 내일 아침 첫 일입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